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28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5장 33절, 34절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쭉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3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코 맹세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하늘이 하나님의 왕좌이기 때문이요. 땅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땅이 그분의 발받침이기 때문이요. 예루살렘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예루살렘이 위대한 왕의 도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거짓 맹세, 헌 맹세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그와 같은 그 말씀을 지난번에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그거 공부하면서 하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어요. 또 하늘 공부하기 전에 지옥이 어디에 있는가, 지옥에 대한 그런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늘에 대해서 또 땅 속에 들어있는 지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총정리를 하기 위해서 성경의 하늘들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제가 프린트를 해왔으니까 한번 이렇게 돌리셔갖고 그래서 성경의 하늘들이 어떻게 좀 구성이 되어 있는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밑에 가서 보시면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게 이게 지구입니다. 지구의 반쪽만 지금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반쪽 그려놓고 그 위에가 첫째 하늘, 그 다음에 온 우주 공간이 둘째 하늘, 그 우주 공간 끝으로 넘어서게 되면 그러면 셋째 하늘이 있다. 성경이 그래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땅 밑에 지하세계가 있는데 그 지하세계 전체를 이게 하나로 이야기할 때 그걸 지옥이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구약시대에는 그 지하세계가 크게 둘로 나뉘어서 한쪽은 뜨거운 불이 있는 그와 같은 좁은 의미의 그런 지옥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구렁텅이가 있고 그 다음에 그쪽 한쪽 옆으로 아브라함의 낙원,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그런 낙원이 있어서 구약시대에 하나님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 낙원으로 갔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을 가서 보시면은 거기 그 지하세계 피 해갖고 패라다이스 해서 과거의 낙원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하얗게 돼 있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과거의 그 낙원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어디로 올려다놔요? 저 위에 하늘에 현재의 낙원이 셋째 하늘에 가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늘은 하늘에는 낙원이 있는 것으로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한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 이제 그 말씀을 거기다 이제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그 하늘 현재 있는 그 낙원에 죽은 사람이 거하다가 몸은 물론 땅에 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영과 그 다음에 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중간 단계의 몸을 주셔서 그래서 지금 셋째 하늘의 낙원 부분에 이제 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강림하세요. 그래서 휴거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러면 현재 낙원에 있던 그 몸을 입은 그것과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보시면 밑에 지하세계인데 밑에 무덤이라고 돼 있죠. 무덤, 그렇죠? 예, 그 무덤에 있던 몸이 부활해서 그래서 이 무덤에 있던 몸과 그 다음에 영과 그 다음에 혼이 결합을 하게 돼요. 그렇게 돼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고자 하셨던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은 그와 같은 몸을 입어서 영원히 사는 그러한 몸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올라가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으로 올라가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행했던 그런 모든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정말 쓸데없이 행한 그런 모든 일들은 다 불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서 남아있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을 그런 상급이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맨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영원히 살 때는 새 예루살렘 성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맨 마지막에 영원토록 살게 될 거기는 새 예루살렘 성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끝난 이후에 거기 가서 보시면 흰 왕좌 심판이 또 하나 나와요. 계시록 20장에 가서 보면 흰 왕좌 심판이 이루어진 그 기간이 대략적으로 한 1000년 동안의 기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천년 왕국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이렇게 돼서 예수님 밖에서 죽은 사람은 천년이 끝난 이후에 부활하게 됩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 밖에서 죽은 나머지 사람들은 흰 왕좌 심판, 옛날에 우리가 개역성경식으로 표현하면 백보좌 심판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심판이 천년왕국이 끝날 때 그때 이루어지게 돼요. 그렇게 이루어지게 될 때 또 무덤 속에서 누가 부활합니까?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의 몸이 부활하게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지옥 속에 가 있던 이 사람의 혼과 영이 같이 합쳐져서, 맞죠? 그래서 흰 왕좌에 올라가서 흰 왕좌 앞에서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고 동시에 어디로 내려가게 돼? 이 사람들은 영원토록 불타는 불호수에 내려가게 됩니다. 불호수. 그래서 그 불호수에 가면 누가 있어요? 사탄과 거짓 대언자와 거짓 짐승이 그 안에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탄과 그의 마귀들 위해서 마련해 놓은 이와 같은 영원히 타지 않는 그런 불, 게헨나 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위치는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 새 예루살렘도 마찬가지고 위치가 정확히 어디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밖에서 죽은 모든 사람은 맨 끝에 가게 되면 개역성경의 표현으로는 불못. 근데 못은 여기 요만한 거거든요. 몇 명 들어가지 않는 데가 못이잖아요. 호수 이래야 오대양, 오대호 이런 거 얘기할 때 미국의 이 오대호 이런 데 가서 보시면 호수가 얼마나 큰지 그저 한국 같은 그 안에 다 들어가고도 남아요. 그 정도로 호수가 커요.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그와 같은 불로 된 호수가 있어요. 그 안에 이 믿지 않고 죽은 그런 모든 사람들이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그 안에 이제 갇혀서 영원토록 이게 멸망 상태에 이제 있게 된다. 이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제가 또 말씀드린 것은 그 위에 가서 셋째 하늘이라고 쓴 데 가서 보면 제가 동서남북 표시를 해놨죠? 맞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셋째 하늘은 어느 쪽에 있냐? 그럼 북쪽에 있어요. 북쪽. 셋째 하늘은 꼭 북쪽에 있어요. 아, 하나님 계신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나중에 이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하나님 계신데 저 위에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시면은 북방구에 있는 사람은 맞을 가능성이 큰데 남방구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계신데 저 하늘이다 그러면 하나님과 정반대 되는 데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계신 이 셋째 하늘은 가서 보시면 북쪽에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북쪽. 그냥 오늘은 그냥 그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자 그래서 여기 땅과 하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특별히 요새 이제 진화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특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거 땅과 하늘이 언제 지어졌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개념도 없고 그저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잘못 생각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땅과 하늘에 대해서 그다음에 천동설, 지동설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하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하늘은 공부를 다 했으니까 땅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땅은 성경에 가서 보시면 우리말로 랜드도 땅이라고 번역이 돼 있고 얼스 그래서 지구도 땅으로 번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말과 그리스말에서 얼스로 돼 있는 이 땅은 지구를 가리키거나 지구의 육지 부분을 이제 가리킵니다. 또 윤리적인 면에서 땅에 속한 것, 하늘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 그 얘기할 때는 earthly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거든요. 땅에 속한 건 흙에서 나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거. 그러니까 뭐하고 대칭이 되는 말이냐면 하늘에 속한 것, 영적인 것, 영원한 것, 거룩한 것 이런 것들과 반대되는 그런 개념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땅에 속한 거다 그렇게 이제 성경적으로 표현합니다. 또 성경에 가서 보시면 땅에 더 낮은 부분이 있다 그래요. 땅에 더 낮은 부분. 땅이 있으면 땅보다 더 낮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까 봤던 지하세계란 말이에요. 지하세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신 이후에 땅에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셔서 그래서 거기 낙원에 있던 그런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다시 하늘로 이제 올라가시는 그와 같은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더 낮은 부분이란 표현도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옵니다. 이게 지금 개역성경은 이거 제대로 지금 표현을 못해서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이 제대로 다 돼 있어요. 땅의 더 낮은 부분, 더 낮은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하늘과 땅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성경적으로는 하늘과 땅이 언제 만들어졌냐? 성경적으로는 지금부터 약 6천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그래서 온 우주 공간이 둘째 하늘까지 있는 그 모든 우주 공간이 지금부터 약 6천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거는 빅뱅이 돼갖고 뭐 200억 년 조금 더 지나가면 250억 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성경적으로는 6천년 전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공간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아무런 어떤 의견 같은 거 제시하지 않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창조된 것들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그것들의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사과는 사과로, 배는 배로, 개는 개로, 사람은 사람으로 해서 그것들의 종류대로, 그것들의 종류. 그러니까 여우하고 예를 들어 늑대하고 개는 그게 종류가 같은 거예요. 종류가.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모기 같다 아마 그렇게 표현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종이 변하게 되면 그러면 더 이상 이 씨를 생산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새와 같은 경우 이거 종이 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노새는 만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노새와 같이 종이 변하게 되면 그럼 불임이 돼서 노새는 새끼를 못 낳습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의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에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화론이 세상에 이제 많이 파급이 돼 있으니까 진화론의 그 핵심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200억 년 전에 대폭발에 의해서 그래서 온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나왔다 하는 게 이제 이 빅뱅 이론의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200억 년 전에 요 콩가루만한 요거 하나에 콩알만한 여기 하나에 온 우주 공간이 다 들어 있었다는 거야. 그게 펑하고 터져갖고 지금 이 시간까지 이게 내려온다. 그런데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 하면 에너지 및 물질 보존의 법칙에 위배가 된다는 거예요. 에너지나 아니면 물질은 이렇게 생성이 되거나 소멸되질 않아요. 보존만 되는 거예요. 보존. 아시겠죠? 보존만 돼요. 그럼 이게 지금 이게 온 우주 공간이 여기서 나오려면 이게 생성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동 생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걸 만든 다음에는 뭐 이게 펑하고 튀기든 뭐가 가능한데 그냥 생기는 일은 그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열역학 제1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배를 받고 사는 에너지 1법칙, 열역학 제1법칙, 물질 보존의 법칙에 정면 대립되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김성수 형제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무질서도가 점점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 세상의 모든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 같은 경우에 타락을 하면 그러면 개 같은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개가 사람이 되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서가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질서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아주 좋은 포인트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는 열역학 제2법칙은 엔트로피를 다뤄요. 엔트로피, 질서의 개념을 다루는데 열역학 제2법칙에 엔트로피가 보존이라는 사회가 그게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어 두신 그런 사회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것은 에너지도 보존이 되고 엔트로피가 보존이 되는 그런 사회를 주시려고 했는데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엔트로피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그런 방향으로 모든 프로세스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도 죽게 되고 사람도 이 세상의 모든 문화니 이런 모든 것들이 타락하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이제 갈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빅뱅이 한 200억 년 전에 생겼고 그다음 지구가 50억 년 전에 생겼고 사람과 원숭이의 공통 조상이 5천만 년 전에 나타났고 그 다음에 사람이 이 땅에 나타난 건 100만 년 전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주장하는 것이 무생명에서 생명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돌덩어리에서 생명체가 나올 수 있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저등 생명에서 고등 생명으로 자꾸 진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더 진화하게 되면 그럼 부처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뉴에이지예요. 사람보다 더 진화하게 되면 그럼 하나의 신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주장하는 것이 종이 변한다는 거예요. 고양이가 개가 되고 개가 뭐가 되고 이런 식으로 종이 자꾸 변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과학자들의 머릿속에서는 일어날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 또 교육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무생명에서 생명이 나온다. 저등 생명에서 고등 생명으로 변화가 된다. 그 다음에 변화가 되면서 종이 점점 변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건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 역사를 그대로 우리가 믿으면은 그러면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돼 있냐? 과거의 영혼이 있었어요. 과거의 영혼 속에 한 부분에 하나님께서 천사와 그와 같은 그 영적인 그런 존재들을 이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천상에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루시퍼하고 그렇죠? 하늘의 그 영적 존재들의 3분의 1을 데리고 반역을 일으킨 그와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지금부터 약 6천 년 전에 영혼이라고 하는 걸 넘어서면서 뭐가 생기기 시작했냐면 처음으로 사람이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게 시간이라는 그런 개념이 지금부터 6천 년 전에 들어와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6천 년 그 역사를 보시면서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듯이 6천 년에서 한 천 년쯤 지나면 누가 나타난다고요? 노아가 나타나요. 노아가 나타나서 한 천 년쯤 지나면 아브라함이 나타나고 아브라함이 나타난 다음에 약 천 년쯤 지나면 누가 나타나요? 다윗이 나타나고 다윗에서 예수님까지가 약 천 년이 되고 예수님 이후부터 지금까지가 약 2천 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스케일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는 거. 아, 지금부터 BC 지금부터 약 4천 년 전 BC 2천 년 전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윗 이야기가 나온다. 지금부터 3천 년 전 얘기를 하는 거구나. 모세의 출애굽 사건이 그 중간에 끼는 거거든요. 중간에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해서 이런 역사와 함께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이 이걸 대하시면은 성경이 정말 리얼한 그런 책으로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BC 약 4,004년경에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지고 BC 2,348년경에 노아의 대홍수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바벨탑 사건이 생기면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온 세상에 사람들이 흩어져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한국에도 사람이 오고 중국에도 사람이 오고 인도에도 사람이 가고 이집트에도 사람이 가고 그 전에는 다 이 이라크 지역에 있던 바벨탑 거기에만 모여 살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의 문화가 형성이 되고 역사가 형성이 돼서 그때 이전을 우리가 세상 교육에서는 선사시대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이제 드디어 인도 문명, 황하 문명, 그 다음에 이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 이런 걸 이야기할 때 그때부터 이제 역사시대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단군 물론 이런 이야기들도 대홍수 이후에 그 연대기하고 똑같이 이제 잘 맞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491년 BC 그때 율법이 주어지고 다윗이 약 1000년경에 BC 1000년경에 이제 태어나고 우리 예수님이 BC 4년경에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 십자가 그 사건이 AD 30년경에 그래서 그 이후부터 우리가 이제 이 교회 시대가 열려서 지금까지 계속이 되고 언제 이 교회 시대가 끝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는 어떻게 끝이 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셔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 죽은 자들 다 부활시키고 그렇죠? 그때 살아남아서 예수님 안에 있던 사람은 다 몸을 홀연히 변화시키는 그와 같은 일을 우리가 휴거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휴거와 부활이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땅에 7년 동안에 환란기가 이루어진다. 그 환란기에 3분의 이 반을 나눠서 첫 3년 반과 마지막 3년 반으로 이제 나뉘어지게 돼서 마지막 후반부 3년 반을 우리가 대환란기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7년이 끝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땅에 내려오셔서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을 다 끝을 내시고 그 다음에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양과 염소의 이 심판을 하셔서 그래서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이방인들 가운데 살아남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남아있는 그 사람들 어디로 보내요? 천년왕국 속으로 들어가도록 지금 만드시고 나머지는 다 지옥불 속에 집어넣고 그래서 천년왕국에는 누구만 들어가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남고 이 육체를 가진 그 사람만 살아남아서 그 안에 들어가요. 우린 하늘로 이미 올라가 있는 겁니다. 몸이 예수님의 몸처럼 바뀌어 있는 거예요. 아기를 더 못 낳는 몸을 갖는 거예요. 누구만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몸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아기도 낳고 이렇게 하면서 사는데 여전히 누구의 피를 가지고 태어나겠어 이 사람들이? 아담의 피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천년이 끝날 때 마귀를 1000년 동안 무정행 속에 가둬두었다가 다시 풀어주니까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여갖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환경에 따라서 사람의 특성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걸 온 천하에 다 보여주시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과 마귀의 천사들에게 반항하고 대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하나님이 데몬스트레이션 입증을 해주시고, 그리고 인류 역사를 마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뭐가 이루어져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서 곧 이루어지기 바로 전에 흰 왕좌에서 심판이 이제 이루어지게 돼서 사악한 자들이 그때 다시 몸을 부활해갖고, 그래서 영과 혼과 결합이 돼갖고 영원토록 불호수에 들어가는, 그래서 거기서 이 불 속에서 불타는 그와 같은 심판을 이제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서 뭐가 열려요? 미래의 영원이 열리게 된다. 미래의 영원이.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스케일에서 봐서는 이게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 진행되는 그런 일로 봐서는 예수님 재림이 가깝다고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돌아왔잖아요. 이스라엘 지금 저 땅에 돌아와서 지금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풍조, 유전자 조작과 하나님의 그 권위에 도전하고 사람이 사람을 만들려고 하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그 문화와 윤리와 그런 관습과 이런 모든 것들이 아주 그냥 극도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류 역사에서 이런 때가 없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치닫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깝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그런 견해가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100년이고 200년이고 뭐 사이에 온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봐야 인류 역사가 약 6천년, 6100년, 뭐 6200년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천년왕국까지 다 이루어봐야 7천년 조금 넘는 건데, 우리 하나님께는 하루가 어떻다 그래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약 7일 정도 지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약 7일 정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온 우주공간에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너희가 한번 나를 대적할 수 있으면 한번 대적해봐라 하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 해보잖아요. 근데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메시지를 이 바이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 이 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상의 존재들에게 주지 않았던 그런 엄청난 걸 우리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서 주셨어요. 뭘 줬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우리를 보고 흠모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이건 도저히 천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대단히 귀중한 존재예요. 사람이 대단히 귀중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온 천하, 온 세상을 얻는 것보다 더 귀중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그 본성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그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 안에 이 안에 싹 이렇게 앉아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시면은 그러면 이 성경을 보시면서 시대와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 또 가면은 뭘 배우냐 하면 천동설, 지동설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천동설, 지동설. 그래서 옛날에는 천동설을 배웠는데 코페르니쿠스라든지 아니면 갈릴레오라든지 이런 훌륭한 분들이 나타나서 그게 틀린 것을 발견하고 그 이후에는 지동설을 이제 우리가 믿게 됐다. 그렇게 이제 역사 이제 그 과학 시간에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이게 원래는 천동설, 지동설이 맞는 얘기가 아니고 원래대로 얘기하면 지구 중심설이냐 아니면은 태양 중심설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중심설이 되면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온 우주 공간이 있잖아요. 저 위에 우주 공간이 이렇게 있을 때 저 위에 북쪽 저 하늘 끝에 셋째 하늘이 있단 말이에요. 셋째 하늘. 그 밑에 이제 둘째 공간이 이렇게 둘째 하늘 이 공간이 쭉 이렇게 있는데 우리 남쪽 밑으로 또 있단 말입니다. 저 남반구 좀 밑으로도 또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됐을 때 이 둘째 하늘에 센터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중심이. 그렇죠? 그 중심이 땅이 중심이냐 지구가 중심이냐 아니면 태양이 중심이냐 그거 얘기하는 게, 그래서 지구가 중심이라고 얘기하면 지오센트리시티라고 얘기하는 거고, 태양이 중심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헬리오센트리시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뭘 중심으로 보느냐 하면 지구가 도냐 태양이 도느냐 이걸로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는 천동설이라 그러고 하나는 지동설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약 500년 전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뭘 믿었어요? 천동설을 믿었어요. 여러분 아침에 가서 보면 해가 뜨죠? 지구가 움직이지 않고 해가 움직이잖아요. 해가 달이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 하늘에 있는 저런 천체들이 움직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까지는. 근데 이 갈릴레오 코페르니쿠스 이런 사람이 나타나더니 그게 틀리고 저건 가만히 있고 우리가 도는 거다. 우리가. 그런 이론을 폈어요. 그게 이제 지동설입니다. 지동설. 근데 성경은 뭘 얘기를 하느냐.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천동설을 이야기해요. 천동설을. 믿거나 말거나. 천동설을 이야기해요. 우리 가서 여호수아 10장 가서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0장. 여호수아 10장 13절 가서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 태양이 멈춘 그와 같은 그 기사가 10장 12절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모리 족속을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주께 아뢰고 또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이르되 해야 너는 기브온 위에 멈추어 서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해가 멈추어 서고 달이 멈추어서 마침내 백성이 자기 원수들에게 원수를 갚으니라. 이것이 야셀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이와 같이 해가 하늘 한가운데 머물러 서고 거의 하루 동안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더라. 주께서 이와 같이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신 날은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으니 이는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라. 이 외에도 성경의 여러 구절들이 땅은 가만히 있고 해나 달이 움직이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할 때 바로 그 시대에 사람들에게 눈이 뜨인다거나 할까 이래갖고 이 코페르니쿠스의 이러한 그 지동설이 나오고 이제 이렇게 할 때 마틴 루터라든지 요한 캘빈이라든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큰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이게 땅이 움직이게 되면 이거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게 아니냐. 지금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해가 멈춰 서라 그러지 땅이 멈춰 서라 그런 얘기를 안 하거든요. 달이 멈춰 서라고 달이 움직이니까 달이 멈춰 서라 그러는데 이거를 지금 지구가 도는 걸로 해서 지구가 멈춰 서는 걸로 해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생긴다. 그래서 아주 많은 그러한 그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일단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천동설이든 지동설이든 우주선 띄우고 밖에 내보내는 거 계산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상대적인 그러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전철 타고 가실 때 복선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둘 다 50km로 가면 여기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이 서로 움직이는 걸로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죠? 근데 이쪽이 50이 가고 이렇게 저쪽으로 50이 가면 양쪽에 있는 사람이 느낄 때 얼마로 느껴요? 100으로 느낀다고요. 100. 엄청나게 빨리 가는 걸로. 그렇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우주 공간에 무슨 우주 왕복선을 띄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좌표를 어디다 설정하느냐에 따라 그건 계산하는 그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식으로 계산하든 똑같아요. 나오는 그런 디자인에서 만드는 모든 것은. 그런데 우리가 한번 지구가 움직이는가 아니면 태양이 움직이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네이버에 가서 지구의 공전 속도 한번 하고 쳐보세요. 지구의 공전 속도를 가보니까 지구가 1초에 30km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만한 이런 총알이 아니고 지구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태양이 여기 있으면 이게 365일 동안 이게 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그럼 이 궤도가 있잖아요. 이 궤도 거리를 초로다가 해서 나눠 놓으니까 1초에 30km를 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똑딱하면 여기서 청량리 지금 가 있다는 거예요. 온 지구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그래? 지구가 이렇게 자전한다 그러잖아요. 자전. 자전하는 속도가 얼마쯤 되냐? 1초에 463m씩 돈다는 거예요. 1초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제 음성이 움직이는 그런 속도를 그걸 음속이라고 얘기해요. 음속이 1초에 얼마로 움직이냐? 340m로 움직여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을 간다. 이렇게 되면 비행기 속도가 대략적으로 1초에 240m로 움직입니다. 240m. 그래서 13시간을 타고 가야 뉴욕에 도착하는 거예요. 비행기가. 아시겠죠? 예. 네. 그런데 지금 지구의 공전 속도가 얼마냐? 1초에 약 30km면 음속의 86배가 된다는 거예요. 음속의 86배. 예. 네. 비행기의 몇 배? 124배. 아시겠죠? 비행기의 124배만큼 예, 지구 이 큰 땅덩어리가 뭐 물도 담고 있고 산도 담고 있고 지금 이게 엄청난 무게잖아요. 이게 지금 1초에 30km씩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이게 지금 여기 비행기 팬텀 무슨 비행기니 뭐 이런 거 많은 F-15 이런 거 만드는 게 음속의 1.5배, 1.2배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기질 못해갖고 사람이 예, 그 비행사가 되려면 그건 마하 그 1.2, 1.3 이거 되는 걸 이기기 위해서 엄청난 그런 그 훈련을 거쳐야 이걸 이길 수 있는데 마하 1.2, 1.3이 아니라 마하 얼마쯤 되냐? 마하 86. 아시겠어요? 온 우주지 지구가 지금 그렇게 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감이 안 잡히죠? 예. 네, 감이 안 잡혀요. 빙빙빙빙 지금 돌면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총알의 속도가 얼마냐? 1초에 1km 간다는 거야. 총알이 총알 탕 하고 쏘면 1초에 1km 아시겠죠? 근데 지구는 1초에 얼마? 30km. 예, 30km. 이런 걸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거든요.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한 번도 지구가 도는 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 지구가 도는 것을. 자, 그러면 스케일을 어떻게 놓고 봐야 되느냐 하면 무라는 게 있어요. 무, nothing, 무. 아무것도 없는 거. 크기도 0이고 힘도 0이고 지성도 0이고 그렇게 되면 존재가 무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 이 무가 되는 거 여러분 1 나누기 0 하면은 값이 얼마가 돼요? 무한대가 되죠? 맞죠? 1 나누기 0.00000 해서 1이 맨 끝에 가서 하나 붙으면 무한대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 nothing의 역을 취하면 무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의 역을 취하면 무한대. 그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스케일이 nothing, 아무것도 없는 데부터 시작해서 무한대까지 이르는 그런 스케일이 이 우주 공간에 차 있다는 거예요. 이 우주 공간 안에. 예. 네. 그래서, 예. 네. 크기도 무한대, 힘도 무한대, 지성도 무한대, 존재도 무한대가 되는 그런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게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예. 그런 스케일로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만나서 뭐라 그래? I am that I am. 예.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럼 지구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게 겉에게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겉에게. 그렇죠? 온 우주 공간이 움직여야 지금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에 가서 보시면 궁창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래서 궁창에다가 하늘에 궁창에 온 우주 공간에 별들을 다 담아놨다 그래요. 궁창. 이게 우리말로는 궁창이라고 하는 게 활처럼 휘어져 있는 공간이라 그런 뜻이에요. 창공이라 그런 뜻인데 이게 원래 맞지 않는 말입니다. 원래 맞지 않는 말이에요. 이 궁창으로 번역된 말은 영어 단어가 firmament예요. firmament. firm하다는 얘기 들어보시죠? 뭐가 딱딱하다 그런 얘기예요. 딱딱한 그러한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이 이 별들을 지금 집어넣으셨는데 이 딱딱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양자역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막스 플랭크라고 한 사람이 플랭크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그거를 이제 발표를 했어요. 플랭크 물질. 그 플랭크 물질은 밀도가 5 곱하기 10의 93승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1cm 이게 있을 때 물은 그게 1g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밀도가 1g 퍼 세제곱 센티미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밀도가 어느 정도예요? 5 곱하기 10의 93승이면 사람이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엄청나게 딱딱한 그와 같은 물질이 있다는 것을 그거를 플랭크라고 한 사람이 플랭크 물질이라고 해서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런 물질로 가득 찬 그런 공간을 플래넘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그런 공간이 존재한다. 그 공간이 퍼마멘트라는 겁니다. 그 공간이. 그래서 이런 공간, 이렇게 딱딱한 그런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모든 일이 순식간에 10에 마이너스 78초, 8승. 예,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순식간에 모든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유한한 그런 공간 속에 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무한대라니까요. 무한대. 저와 여러분이 무한대 여기에 이 영에 가까운 쪽이 어디 지금 이게 한계를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딱한 공간, 순식간에 모든 게 변하는 이런 공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공중에 이제 강림하셔서 그럼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순식간에 눈 깜짝할 새 우리 몸이 홀연히 변화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거 나오는 그 순식간에가 바로 이런 순식간에요. 이런 순식간에 그 순식간에 수천만 명을 지금 들어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런 일들이 가능한 그런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이런 범인들은 이해하기가 어렵고 누가 이해할 수 있냐, 오히려 양자역학, 물리역학을 하는 오히려 그런 과학자들은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예, 그래서 이 geocentricity, www.geocentricity.com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 가서 보시면은 그러면 이 천동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그쪽에 가면 이제 비디오가 이제 있다고 하는데 그 비디오를 이제 가서 보시면은 어떻게 지구가 가만히 있고 나머지가 도는지 이거에 대한 그런 설명을 해주는 그런 비디오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 이제 미국에 이제 갈 때는 그 비디오를 지금 하나 사갖고 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좀 다시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걸 갖고 나가서 복음이라 이렇게 전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땅이 가만히 있다고 생각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있을 수 없다. 다만 사람들이 그런 포머먼트라든지 하는 그런 공간을 사람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미가 사람의 이 다리 짚고 하는 거 이거 이해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공간이 다른데 살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 우리는 그 공간의 갭이 개미하고 사람 정도의 갭이 아니라 거의 무에서 무한대까지 이르는 그런 공간의 갭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안에 어디에 지금 박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말씀 그냥 있는 그대로 해야 멈춰라 그러면 해가 멈추는 거고 달이 서라 그러면 달이 서는 걸로 믿으면 됩니다. 이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니까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이제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땅을 두고도 하지 말라. 땅이 그분의 발받침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도 참 중요한 말이거든요. 발받침은 발을 두는 데예요. 근데 발을 두는 데가 돌면 안 되잖아요. 발받침, 여러분, 우리 애 칫솔질 하려면 그 앞에다 이렇게 발받침 세워놓죠. 애가 이게 싱크보다 애가 작으면은. 근데 발받침이 빙빙 돌고 이러면 그 발받침 역할을 못하죠. 안 되게 돼 있어요. 저 하늘에 하나님의 왕좌가 있는 데고 여기 발받침이 있고 이 밑에까지 퍼져나간 이런 둘째 하늘 이런 공간이 있어서 이 발받침이 여기가 센터가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이 온 우주 공간에 사람이 셀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별이 많은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어디로만 오세요? 지구에만 오시는 거예요. 그건 뭐 엄청난 별이 많은데 요거 별거 아닌 것 같은 요 별, 이 별 우주 공간의 은하계에 가서 보면 우리 지구가 먼지만 해요. 먼지. 먼지보다 더 작아요. 거기로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왜? 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이걸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기 태양으로 안 갔어요. 우리 예수님이. 뭐 천왕성 뭐 이런 데 안 갑니다. 어디에만 생명을 주세요? 여기 지구에만 줘요. 지구에만 물을 주시고 지구에만 산소를 주시고 지구에만 생명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대단한 그런 신비다.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신비죠. 지구가 먼지만 하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하겠어요? 지구가 먼지만 하면 저와 여러분은 먼지 먼지에 몇십억 분의 일 이런 걸로 또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런 스케일, 그러니까 nothing이라니까요. nothing,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 하나님의 그런 그 스케일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구해내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집중을 하신다. 자,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위대한 왕의 도시다. 지금 그렇게 얘기했죠? 위대한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 메시아를 가리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36절, 37절에 가서 보면 그 내용이 이 맹세하지 말라 그런 내용과 함께 36절에 내가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 것은 내가 머리털 하나를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오직 너희의 의사표시는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 하라. 무엇이든지 이것들 이상의 것은 다 악에서 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두고서 똑같아요. 예수님이 구원자면 예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뜨뜻미지근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거 확실하세요? 예, 예스 해야 되는 거예요. 예스. 뭐 어중간하게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예면 예고 너희의 의사표시는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요 둘 중 안에 하나지 뜨뜻미지근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38절 39절 그들이 말한 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거는 이제 신명기라든지 이런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내용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는 법정에서 판사가 이 구약시대의 그 신정정치 하에서 이렇게 해야만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눈을 뺀 사람한테는 눈을 빼고 그렇죠? 그런 일을 하라고 지금 구약시대의 신정정치 하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악에게 맞서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 뺨을 치거든 그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며 또 어떤 사람이 너를 법에 고소하여 내 겉옷을 빼앗으려 하거든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또 누구든지 너로 하여금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와 함께 십리를 가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빌리고자 하는 자에게 등을 돌리지 말라. 그래서 이거를 황금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불교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한단 말입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도와주라 그러고 근데 이게 어떤 구원의 방편이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말씀드렸듯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갖춰야 될 최소한도의 그런 요구 조건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건 지난주에 우리 한 형제님이 질문했죠. 거기 뭐라고 했냐면 29절 30절 거기 가서 보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던 눈을 빼야지 천국에 간다. 그게 맞습니까? 그렇죠? 또 손이 나를 실족하게 하면 손을 잘라야 천국에 갑니까? 여러분 천국에 갔는데 손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천국에 손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손 없는 사람 없습니다. 어쩌면 배꼽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담은 배꼽이 없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손 없는 사람은 없어요. 거기 가면 모든 게 온전하게 다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의 컨텍스트는 죽어서 가는 그런 천국 얘기하는 컨텍스트가 아니고 하늘의 왕국, 땅에서 이루어진 그 왕국에는 가늠하려고 하면 이걸 잘라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문맥이 지금 다 하늘에서 땅에 임하는 그런 왕국에 살게 될 그런 백성이 지켜야 될 그와 같은 그 기본적인 그런 요구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이걸 읽고 뭐 구원의 방도로 이런 걸 가르친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법정에서의 그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이제 닥치게 되면 우리 자신을 우리가 스스로 보호해야 됩니다. 이런 거 잘못 이해한 사람이 인도의 간디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무주항운동 이런 거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지금 이 시대의 신약 시대에 성도들이 지켜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표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40절에서 42절도 마찬가지로 겉옷과 더돈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이런 행위와 이제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춥거나 이렇게 해서 이걸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그런 일이지만 이것 자체가 어떤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지켜서 이루어야 될 그런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신은 본받을 수 있으나 이런 구절을 이 시대에 문자 그대로 가져다가 적용하려고 하면 그러면 맞질 않아요. 이 시대에 적용될 그런 말씀이 아니다. 43절에서 45절 가서 보면 그들이 말한 바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되리니 그분께서는 자신의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내려주시느니라. 자, 이 유대인들의 랍비나 이런 사람들이 원수를 미워하라는 그런 말을 추가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 말을 들어왔어요. 유대인들이 내게 잘해주는 사람은 잘해주고 원수는 미워해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잠언 25장 21절에서 22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성경 말씀은 그렇게 돼 있질 않습니다. 한번 가서 잠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5장 21절 22절 보니까 내 원수가 주리거든 그에게 빵을 주어 먹게 하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내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으면 주께서 내게 보답해 주시리라. 이미 구약 성경에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이미 주어져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율법을 만들면서 자꾸 뭐 하나씩 더하면서 그러면서 원수는 미워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거기다 이제 적어놨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랑,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사랑 이거 하는 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느 면에서 어느 정도 이 말씀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근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만 이런 일들을 이제 감당하는데 중요한 것은 43절, 44절에 나온 원수가 누구냐 그에게 원수. 여러분 지금 북한하고 우리 남한하고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럼 여기 원수 이거 하라 그러니까 원수들을 사랑해야 되니까 가서 맞아들이고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원수잖아요 지금. 체제적으로 지금 원수 아닙니까? 맞죠? 그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싸워서 죽여야 사는 거예요. 전쟁이 벌어지면 저런 원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원수는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개인적으로 어떤 원한을 갖고 있거나 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국가와 국가가 충돌한다 이런 식의 그걸 원수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저와 여러분이 균형 있게 봐야 돼요. 다윗이 나가서 사람을 죽이고 싸움을 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신정국가를 지키려면 그럼 어떻게 해요? 저기 들어오는 저 적군을 물리쳐 이겨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런 것들을 잘못 생각하고 그리고 전쟁하러 가면 안 된다 그러고 총 가지면 안 된다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다 왜 그래요? 구약적인 사고를 가지고 지금 여기 신약시대에 살면서 구약적인 사고를 가지고 신정정치의 틀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이 적군이 쳐들어오면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무찔러야 돼요. 이 나라를 우리가 보호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의 원수가 아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그렇게 하면은 45절에 너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 아이들이 된다. 또 이거를 읽고는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 아 이렇게 해서 구원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 이거 뭐하고 지금 딱 배치가 돼요.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니까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줬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하고 두 개가 완전히 다르죠. 하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되는 거고 이거는 행위를 해서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문맥은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가는 그런 문맥이 전혀 아니다. 뭐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택된 그런 백성이 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가져다 놓는 이 천국 이 하늘에 가져다 놓는 하늘의 왕국 이 하늘의 왕국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그런 기본적인 조건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믿음으로만 받아요. 여기 있는 것은 선한 행위를 그렇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걸 입증을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도 주고 우리에게 비도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지 이걸 하나님의 구원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구원을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피 안에만 있습니다. 이거 벗어난 거 다른 데 구원이 있을 수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기억하시고 오늘 성경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